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특징.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볼수록 그것이 참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쓰인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됨.
1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선택받음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사도들이 확신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지 않았다는 징후입니다. 그러나 그가 적극적으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받아들임은 그가 확실히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징후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맞은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적극적이면 그것은 적극적인 징후, 즉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징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소극적이면 그것은 소극적인 징후, 즉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다는 징후입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즉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1장 4절에 있는 선택에 관한 바울의 말은 어린 신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 영의 움직임은 영원 안에서의 선택의 기초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구원의 영원한 기초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영원한 구원의 징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복음을 전파함.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사역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서와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곧 그들이 전파한 기쁨의 통보의 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무리에게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을 쳐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반대자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이러한 반대자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이라는 말씀에 연결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서술이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 구절의 두 부분이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해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태도에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부주의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사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나타내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어떤 생활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의 태도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복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이들은 전파자들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믿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그들의 본으로 삼게 합니다. 초신자인 데살로니가인들은 먼저 사도들을 본받은 자 되었고 다음에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귀감이나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초신자들은 주님을 먼저 보지 않고 우리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합당한 귀감이나 본이 아니라면 초신자들이 주님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므로 합당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본받음으로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음을 말해줍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본받은 자들이 모든 다른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을 본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로마 지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근원.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러한 생활의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1장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교회 생활을 위한 이러한 거룩한 생활의 근원을 봅니다. 이러한 생활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우리 생활 태도와 일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신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초신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본받아 다른 믿는 이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가지 특징.
9절과 10절에는 그러한 생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구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내용인 세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모든 거짓신과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귀신에게서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신자들 안으로 부어넣어집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쳐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사는 만유를 포함한 공급자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영 안에 있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풍성한 공급을 달콤하게 맛봄으로써 믿는 이들 안에 생긴 사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이들을 영광 안으로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모든 사람은 영, 즉 영적인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위에서는 음식을 갈망하고 있고 영적인 위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을 필요가 없다면 육체적인 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 즉 영적인 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접촉하고 영접하고 닮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위와 영적인 위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위에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번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영적 위인 영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뭔가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거짓신을 섬기느냐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뭔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맛이 있건 없건 우리 모두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심지어 그것이 거짓신이라 할지라도 섬깁니다. 당신은 무신론자들이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저희의 신은 베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이나 명예나 지위나 모든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합당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상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미국 사람들은 우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상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 이 나라에 왔을 때 도처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상은 외적인 것이지만 미국에 있는 우상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입니다. 오락이나 연예를 열렬히 좋아하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을 오락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오락을 추구할 때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오락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상을 섬깁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의 목적을 사람들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다만 이것뿐만이라면 우리의 전파는 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복음 전파는 사람들을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다소 쉬울지 모르지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킬 때 우상 뒤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서도 돌이킵니다. 오늘날의 오락이나 여홍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는 불가능합니다. 우상은 실제적으로 마귀의 부속품들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입니다. 모든 우상 뒤에는 적어도 한 마리의 귀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오락이나 여흥이나 즐기는 것 뒤에 귀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아직 어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더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사람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첫 번째 특징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상이 없는 생활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
9절에서 바울은 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섬긴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죽은 거짓 우상과 대조됩니다. 이 구절에서 사시고라는 단어는 참되신이라는 단어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는 다소 쉬울지 모르지만 사신 하나님을 섬기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서와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현재의 생활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명령하고 다루십니다. 그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를 바로잡고 조정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 같은 사소한 일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와 바르게함 아래서 삽니다. 그러나 우상은 통제하거나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 앞에서는 조금도 바르게 되지 못한 채 도박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면에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년 전 나는 마닐라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즉시 예배하러 성당에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서 즉시 또 도둑질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성당에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사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는 당신에게 사신 하나님이십니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간증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험 가운데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나 이 세대에 있지 않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장래는 장차 오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운명도, 목적지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운명과 목적지는 모두 장차 오실 주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미래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장래가 땅에 있고 그들의 소망과 운명과 목적지가 모두 현세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철저히 이 세대에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의 장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세대의 운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우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오실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활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며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갓 돌아온 사람들과 어린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것들에 관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회복 안에 있어 온 우리들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에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나 통제나 조정 없이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간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의 통제와 교정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것이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에게 기다리는 영,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거나 간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이러한 분위기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상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임을 보기 바랍니다.